제3장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 말기의 교회, 곧 사도 요한이 세상을 떠나기 전의 교회이며 요한이 말한 마지막 교회요, 베드로 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핍박받던 시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곧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서머나 교회의 예언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본 것입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를 보기로 합시다. 버가모라는 글자는 결혼 혹은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변천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 그 당시의 성도들은 버가모를 읽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명백하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그것은 분명합니다. 역사학자인 기번이 말하기를, 그때 만일 로마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죽였다면 로마는 사람 없는 도시가 됐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최대의 핍박도 교회를 소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교회를 반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세계의 가장 큰 제국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콘스탄틴이 한 번은 꿈속에서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는 이 표시를 의지하면 승리하리라 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표시임을 알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권면하여 세례를 받게 했고, 심지어 세례받는 사람들은 흰옷 두 벌과 은 몇 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세상이 연합하였고, 여기에서 교회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서머나 교회는 환난의 교회였고, 거기에 주님의 책망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버가모와 세상이 연합되어 최대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발달했으나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여 교회의 간증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배가 물 위에 있을 수는 있어도 물이 배 안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 그는 날선검을 가진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서 아주 간증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교회의 실제는 존재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서모나 교회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내려온 교회입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주님은 여기에서 내가 어디 있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라는 글자는 헬라어로 트로노스, 곧 보좌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어려운 처지를 인정하십니다. 그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 살고 있으므로 교회가 그 자리에서 간증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곧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입니다. 역사상 이러한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그것이 예언이기 때문인데 우리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통해서 그것이 가르치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안디는 반대의 의미를 갖고 반은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충성된 사람 안디바는 모든 것을 반대하며 무엇이든지 반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외의 것을 다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역사상으로 이름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주님은 그를 알고 계십니다. 이 충성된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 내가 내 이름을 여전히 굳게 지키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이름이요, 하나는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곧 하나님이 이방에서 선택해서 주님의 이름 안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교회와 종교의 차이점은 종교는 많은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만 교회는 주님 자신을 믿지 않으면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곧 주님을 대표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가 오셨었고 그가 다시 가셨으며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남겨두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잃을 때 우리에게는 간증이 없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주님의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자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특별한 이름으로서 우리로 간증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보통의 믿음이 아닌 유일한 믿음, 모든 믿음 중에서 분별되어 나온 믿음입니다. 주 예수는 너는 나에 대한 유일무이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철학이 아닙니다. 자연과학도 아닙니다. 윤리학도, 심리학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십계명도, 산상수훈도 교회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가장 좋은 번역은 신앙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그 두 글자를 많은 사람들이 오용함으로 말미암아 망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조금도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분별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이름을 여전히 굳게 지키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이방인으로서 무슨 까닭으로 그를 선지자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기는 했으나 그의 마음속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함으로 발락이 두려워하여 발람을 데려다가 그에게 당신은 선지자니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발람은 금전을 사랑했으므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그를 막았지만 후에는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갈 때 발락의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간다면 그의 마음이 불편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사람이 가까워지게 하려는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여자를 취하여 그들과 연합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음을 할 뿐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2만 4천 명이나 죽였지만 모압 사람들은 보존되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25장에서 모압 여자와 이스라엘 사람의 결합을 볼 수 있고 31장에서 이 계략이 발람의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버가모인가를 보여주십니다. 버가모는 곧 세상과 결혼한다는 뜻입니다. 본래 세상은 교회와 반대적인 것이지만 이제 세상이 교회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교회란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연합하지 않고 세상 안에 있지 않고 오직 분별되어 부르심을 받아 나온 것, 그것만이 교회입니다. 발람의 괴계는 교회와 세상의 분별을 파괴하게 했고 그 결과 우상을 숭배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사건은 간음과 우상 숭배입니다. 가장 특별한 것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도 이 두 가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속세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입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이것을 섬기지 않으면 저것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과 하나님이 대립한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우상들이 다 재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인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전을 사랑하고 금전의 세력을 의지한다면 이것이 곧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재물은 곧 우상의 원칙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에서 분별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간음이 곧 우상과 연결되며 세상과의 연합이 곧 금전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됨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성경 안의 상대적인 면들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일 소극적인 면을 능히 볼 수 있다면 적극적인 면 또한 능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제나 사탄은 그리스도에 대립하고 육은 성령에 대립하고 세상과 재물은 아버지 하나님과 대립합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2장에서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고합니다. 재물은 하나님과 대립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발람의 일은 곧 세상을 교회와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콘스탄틴으로 우리를 높이게 한 것은 곧 발람의 교훈이었습니다. 발람의 계략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크고 많은 것만을 생각하며 성결과 정결은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용납하고 발람의 교훈을 용납하여 주님의 이름이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특별히 발람을 언급하는 것은 발람이 은사를 판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여러 곳에서 발람을 언급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서 발람이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다고 했고 유다서에서도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말했습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모셔다가 먼저 삭세대에 말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에게 매년 얼마씩 삭세를 준다고 약속했다면 당신은 결코 이러한 일이 있었으리라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생활하는 사람이요, 사람에게서 취하지 않고 이방인의 돈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틴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국고에서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주후 약 300여 년경에 이 일이 이미 실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월급을 받으므로 발람의 방법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발람의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그 당시의 사도들에게 당신들은 매달 얼마씩 받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질문입니까?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상태가 보편적인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가서 일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면 가서 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이 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곧이어서 니골라당의 일을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라는 네 글자는 특별히 앞문장을 이어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발람의 교훈을 반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니골라당의 교훈도 반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서 교회가 본래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를 보기로 합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당신은 보았습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에 군주나 대신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한 계급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크다는 것은 지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섬기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교회의 기본 원칙은 다 형제요, 랍비나 선생이나 아버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발람의 교훈이 발생했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또 신부 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부는 아버지라는 뜻이며 많은 아버지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교황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발에 입맞추며 나의 주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티칸에는 고관이 있고 많은 국가의 공사가 바티칸에 갑니다. 군왕이 있고 고관이 있고 아버지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고 랍비라고 불리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것을 교회 안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옆에 앉은 천한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지 못할 때 당신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형제 자매 가운데 앉아 그들의 형제 자매가 되지 못할 때에는 니골라당이 발생합니다. 니골라라는 글자 중에 라는 평민이라는 뜻을 가질 뿐 아니라 전문가에 상대되는 일반인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는 전문가이므로 그들은 의사 아닌 사람들을 일반인이라고 부릅니다. 기술자와 기술자가 만나 동행하게 되면 피차 전문가이지만 기술자가 아닌 사람을 만나면 그를 일반인으로 여깁니다. 니골라는 일반인을 정복한다는 뜻으로서 그것은 곧 전문가의 한 무리가 있는 반면 나머지는 일반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 그분이 책망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의 상태는 각각 다릅니다. 에베소에는 니골라당의 행위만이 있었으나 버가모 교회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행위는 많은 시간을 거친 후 교훈으로 변하게 됩니다. 행위가 나타나고 그 교리까지 나오면 행한 뿐 아니라 행위에서 이론이 산출됩니다. 이것은 한 발 더 나아간 것입니다. 행위는 교훈보다 앞서 나타나는 것이며 교훈이 나타난 때에는 이미 부패한 때입니다. 몇 년 전 나는 한 교우를 만났는데 그는 첩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나더러 그에게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첩을 얻은 것이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에 많은 예를 들어가며 그의 죄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첩을 얻는 것은 행위요,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교훈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공개적인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습니다. 어떻게 버가모에 이런 교훈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받아들여 국교로 만들므로써 교회는 세상과 결혼한 것입니다. 로마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례를 받아 결국에는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형제만 교회 안에 있고 모든 형제들은 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지 않는 많은 군중들이 뒤섞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편리를 위하여 몇 사람을 선택하여 당신들이 가서 영적인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가서 일을 보는 일반인일 뿐입니다. 입교한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주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아는 사람이 전문가로 변하여 니골라당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결혼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니골라당이 에베소에서 하는 하나의 행위만으로 나타났으나 버가모에서는 이미 교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 교회의 일은 평신도가 아닌 전문가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의 교훈은 사람들은 영에 속하지 않았으니 영에 속한 일은 전문가들이 하고 우리는 속세 사람이니 속세의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리는 교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 한 종류는 전문적으로 영에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보통 세상 사람이니 집회에만 참석하고 다른 일을 관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집회의 원칙을 내놓는다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발람의 길과 니골라당의 교훈만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주님이 가장 미워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나도 사역을 인정합니다. 나는 바울이 장막 짓는 직업과 겸하여 일했음과 베드로와 야곱, 요한의 전적인 전도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하는 형제의 지위는 사역의 지위와는 관계되지 않습니다. 지방교회에서는 그 지방의 형제들이 집사와 장로가 됩니다. 또한 모든 형제자매가 다 영에 속한 일을 관리하는 제사장입니다. 장로는 그들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감독할 뿐입니다. 일꾼은 교회에서 단지 형제의 지위를 가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과 형제가 분별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간증하고 사도는 조금 더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정도의 차이지 본질의 차이가 아닙니다. 본질은 같으나 분량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영적인 일을 특수계급이 하도록 바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일입니다. 이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속하게 되어 몇몇 영에 속한 집사들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교회의 몇몇 특별한 영적 인물을 선택하여 그들로 영적 일을 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계급을 갖게 되며 모든 영적 일을 도맡아 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교회의 신부제도, 국교의 성직제도, 독립교회의 목사제도는 다 본질상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다 니골라당입니다. 성경 안에는 오직 형제만 있을 뿐입니다. 목사의 은사는 있지만 목사제도는 없습니다. 목사제도는 사람의 전통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음의 위치로 돌아오지 않는 한 그들이 무엇을 하든 옳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연합할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상과 분별된 사람만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교회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교회의 성결과 분별은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입의 검으로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를 배반한 자에게 형벌과 심판을 내리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있는 니골라당을 없이 하시기를 구합니다. 내가 느끼는 바로는 교회가 영적일 때에는 니골라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속할 때 니골라당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처음의 요구는 모든 나라가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인을 분별시키어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속했을 때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 맡겨졌으나 이제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영에 속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일곱 서신에서 여러 번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각 서신의 아랫부분에서는 다 주님의 이름을 쓰지 않았으나 오직 여기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쓰셨습니다.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두 가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하나는 감추인 만나요. 또 하나는 흰돌입니다. 감추인 만나와 광야의 만나는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얼마 후에 모세가 이르되 금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증거궤 안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후대 사람들이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을 때 어떻게 만나를 주셨는지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서 지금도 이 만나는 언약궤 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 만나가 어떤 것인가를 모를 때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를 가리켜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를 먹어본 사람들은 감추인 만나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의 느낌을 갖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볼 때 회상할 수 있습니다. 먹어보지 못한 자는 그것을 볼 때 무엇인지는 알지만 회상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감추인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십니다. 이 뜻은 바로 그에게 돌이켜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경험은 다 가치 있는 것이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형제들이 내게 물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친 모든 것이 영원한 세계에서도 쓸모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만일 감추인 만나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당신은 그것이 쓸모 있는지 없는지를 가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 감추인 만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매일의 만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거치든지 어떤 눈물을 흘리든지 우리가 오늘 겪는 그것들은 다 이후에 다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추인 만나는 곧 매일의 만나입니다. 이전에 만나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감추인 만나를 볼 때 그 은혜의 인도함을 알지언정 먹어보지 못했으므로 다시 그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어본 사람은 그 회상이 충만할 것입니다. 감추인 만나는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큰 원칙이요, 가장 큰 보배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하늘 위에 감추인 만나를 먹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상처의 흔적도 지니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이런 체험이 없다면 장차 우리에게 감추인 만나를 줄지라도 회상하거나 다시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당하는 모든 역경을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체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모두 다시 맛볼 수 있습니다. 왕국 안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으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같지 않습니다. 땅에서의 체험과 하늘에서 맛보는 것은 관계가 있습니다. 감추인 만나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통과 환난을 거치지만 그날에 이르러서는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눈물을 닦아주는 그 보배로움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상은 한 개의 흰 돌인데 그 돌은 위에 이기는 자들의 새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주신 새 이름은 그가 주님 앞에 있는 상태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나에게 이름을 고쳐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이름을 고친 후에 또 그 이름이 고쳐질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흰 돌 위에 새 이름은 주님과 당신만이 아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특별한 이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당연히 얻을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가 이기는 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며 감추인 만나와 새 이름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